요즘 이 건강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이들은 알 겁니다. 예전에는 큰 단위의 신체의 각 부분, 예를 들면 간이라든지 위라든지 폐라든지 어떤 장이라든지 이런 신체의 부위가 건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세포가 건강해야 된다. 또이 혈액 속에 있는 이 혈소판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할 만큼 작은 부분의 건강이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 지체라고 표현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작은 부분, 세포와 같은 요소, 셀과도 같은 요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흐름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부분적으로 보면은 적잖이 부담이 되는 말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13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는 말씀은 장로님이나 목사님 같은 분들에게도 부담감뿐만 아니라 어떨 땐 거부감마저도 들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예수님의 그 인격이나 그 영성에까지 도달하리만큼의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까? 또 유한한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만큼까지 자라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예수님처럼 감당해야 하는가? 그만큼 가지는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건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과거 17세기의 철학자 홉스는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사회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다른 사람들과의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이겨야만 살수 있는 그런 사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이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서 잘 살아보자.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저 우리하고 관계된 모든 일들을 투쟁해서 이겨서야만 살수 있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되고 앞서가야 되고 심지어는 남을 발구설에도 올라서야 된다. 세상에는 2등이라는 것이 없다. 1등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 머리에 확 박혀 있어서 이 사회는 여러분 약육강식 내지는 적자 생존이라는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나약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오히려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겨야만 한다. 우리 사회는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장소라고 홉스가 정의를 한 대로 어떤 경쟁 구조가 있더라도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 소위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보고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의 욕망이나 무슨 탐욕은 이제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걸 이제는 감추지 말고 마구 노출시켜도 된다 라고까지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반 블리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증권 투자를 잘해서 그 성공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도 출연하는 그런 성공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주변에는 그는 아주 사악한 사람이라고 많이 회자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유명한 UC 버클리 대학의 그 졸업 연설자로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198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보수적이고 이 도덕적인 그 인성이 강조되는 그러한 시대에 그 사람은 졸업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탐욕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욕심을 가지십시오. 탐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탐욕은 건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탐욕을 갖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탐욕을 가져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공하려면 탐욕을 가지십시오. 그 당시에 이 버클리 졸업생들은 그 사람의 연설에 대해서 대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숨겨 있었던 욕망들을 그렇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던 어느 여집사님이 여전도회 회장으로 헌신예배를 인도하는데 우리 다같이 찬송가 109동 부르겠습니다 그랬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만 이분이 아파트 투기꾼이니까 늘 아파트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저 백 몇 장 뭐 이런 숫자만 나오면은 그저 아파트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이 장이 동으로 전환이 돼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원 품품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포도원 품꾼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꾼들을 고용을 해서 쓰는데 유대인 시간으로 6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9시부터 일한 사람이 있고 또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 마치는 시간은 오후 6시니까 하루 온종일 그저 8시간 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시간 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포도원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이나 8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에 품삯 한 데라리온을 지불했습니다. 모든 일꾼들에게 하루에 일당 한 데라리온씩을 주었는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8시간 동안 온 종일 소위 수고한 사람이 주인에게 불평을 하면서 따집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렇게 저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 똑같이 줍니까? 그 사람은 비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 품꾼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은 그 사람의 편을 들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루 8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대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지. 시간만 생각하면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돈의 문제, 하루 일당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8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눈으로 그들을 선하게 베푸는데 왜 너희들은 그걸 악하게 보느냐 말이야.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걸 직역하면은 나는 선한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데 너희는 악한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구나. 여기 선한 눈, 악한 눈. 당시 유대인의 관용어법으로 보면은 이 악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의미합니다. 또 선한 눈이라고 하는 것을 자비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 신명기 15장 9절과 10절에도 보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선한 눈, 악한 눈, 이것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아주 유사한 귀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용어법으로 해석해야만 이해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희를 여호와께 호소할 것이며 그것이 너희들에게 죄가 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악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의 관용어법으로 보게 되면은 탐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탐욕이 죄라고 규정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 신명기에서도 볼 수가 있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그건 워낙 옛날 얘기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시대에 좀 인접한 문서인 소위 베냐민 문서에는 또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 베냐민 문서라고 하는 책에는요, 여러분, 베냐민 문서는 신약과 구약 시대의 중간, 예수님보다도 한 100년 정도 앞서 나와 있는 그런 문서인데 거기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눈을 가지고 있어도 선한 사람은 악한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악한 눈 역시 탐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 약해 보이고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욕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강해 보이는 그런 눈을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눈을 일컬어 성경은 악한 눈이라고 했고 그 악한 눈은 죄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악한 눈으로 살아가지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 악한 눈을 제거하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전도할 때 거기에는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다이아나 선전, 다이아나 그 여신전, 그것이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지만은 그 신전의 크기는 아주 엄청난 크기였답니다. 아테네에 가보시면 여러분 지금 현존하는 신전 가운데에 아주 가장 크다고 일컬어지는 파르테논 신전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 파르테논 신전을 가보면은 그 장대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전의 터는 이 파르테논 신전의 10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큽니까? 바울이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자,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그때에 그 부흥을 앞장서서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전의 신상을 만드는 수비니어 제작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추방하거나 에베소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고소를 하고 대모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영적인 관심보다는 물질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소위 그 탐욕 때문에 바울과 에베소 교회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 내답하는 그 신상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을 좀 막아보려고, 에베소 교회를 좀 안 되게 하려고, 그 영적인 일을 막아보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총동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 옛날 동일한 시대, 동일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에베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이나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나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방식이 정말 대단합니다. 간혹 뉴스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비자금으로 수백억, 정말 이루 상상할 수 없을 그 거대한 금액을 그 교회에다 비자금으로 만들어 두었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 교회도 똑같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 어느 주일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의 아들 또는 자기의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얘기를 접할 때마다 저는 얼마나 속에서 화가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기업처럼, 어떤 사람의 소유물처럼 여리고 그리고 그 탐욕을 저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해가면서 정당화할까 하는 말이지. 민수기에 보면은 여러분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광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백성들이 처음에 너무 만나만 먹어서 질린 나머지 하나님 고기 좀 주십시오, 고기 좀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리를 몰고 오셔가지고 엄청난 메추리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추리를 먹던 사람들의 입에 있던 메추리가 속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소화되기도 전에 벌받아서 죽는 장면이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일컫는 지명까지 생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처음에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고기를 주워놓고 고기를 먹는다고 벌 주는 건 이건 또 뭐야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나오는 무게를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그 백성들이 적게 그것을 가져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져갔느냐, 트럭 두 대분을 가져갔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하기를 이건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이 벌 지져서 죽은 것이 아니다. 자기 욕심에 백 터져서 죽었거나 아니면은 자기 욕심에 그 천막 속에다가 고기를 잔뜩 쌓아두었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져 내리니까 아마 깔려서 죽은 거다. 이건 제가 추측한 것이지만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늘 우리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방치한 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보다는 죽음의 냄새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나나 다른 점이 뭐가 있냐 말이야. 너나 내나 똑같지 않느냐. 교회가 오늘날 보면은 세상보다 더하더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탐욕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결코 세상 못지않게 대단하더라 하는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1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길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성도들을 준비시켜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온전하게 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준비시킨다, 온전하게 한다, 뭐 뜻이 명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은 카타르티스모라고 해가지고 이게 의학 용어입니다. 이 카타르티스모라고 하는 이 의학 용어는 참 어려운 그러한 단어인데 이게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 손과 발, 이 수족에 어긋난 이 골절을 제자리에다 갖다 맞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어려서 학창시절에 운동하다가 보면은 가끔 이 운동하는 아이들 가운데에 팔이 빠지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야, 이게 팔이 빠졌다. 이거 좀 쳐봐라, 쳐봐라. 친구들이 안 쳐주니까 벽에다 갖다 대고 팔을 갖다 이래서 붕붕 자기가 그냥 맞춰가지고서 야 이거 빠진 팔이 들어갔다, 아 됐다 운동하자. 그래서 다시 또 운동하다 보면 이게 또 빠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친구들을 여러 하고 같이 동네 그 접고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빠진 팔을 빠진 뼈를 맞춰 오기도 하는 그런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만 그래가지고는 운동을 못하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준비되지 못하면,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하면 팔 빠진 제 친구처럼 운동하고 싶지만 운동하지 못하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카타르티스모, 뼈가 골절된 것을 접합시키고 어긋난 것을 맞추어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우들끼리 그렇게 맞추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이 맞추는 과정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맞추어서 해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시냇물에 가면은 조약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약돌 보면은 동글동글하게 보이고 매끈매끈해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확 잡아도 뭐 다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시냇가에서 물장구 치면서 놀다가 조그만 조약돌 몇 개 주워가지고 만지작거리기도 했고 무리를 그냥 옆으로 던져가지고 물장구를 몇 번 치고서 돌이 빠지는지 친구들하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래 이 조약돌의 모양은 그렇게 미끈하게 매끈매끈하게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풍화작용으로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돌인데 원래 모양은 그 돌이 사방 팔방 아래 위가 그저 삐죽삐죽 모관한 돌이었습니다. 그 모난 돌들이 그 물의 흐름에 따라서 밀려 떠 내려오면서 돌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모난 곳이 깨지고 깎아지고 부러지고 다듬어지게 되면서 동글동글동글하게 해지고 나중에는 아주 보들보들한 모래까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상대방의 모난 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난 점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상대방을 보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 어쩌면 자기 모습이에요. 야, 저 사람이 아주 건방진데 그럼 자기가 건방진 거예요. 저 사람 아주 성격이 괴팍해. 본인의 성격이 괴팍한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인사를 안 하지? 그건 자기도 인사를 잘 안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 들어 못하다고 하는 얘기하는 것은 자기한테도 거의 다 있습니다. 자, 그런 요소들을 서로 인내하며 자기를 다듬어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듬어지는 시간을 주면서 서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울렁 다듬어져 나갈 때에 탈골된 부분, 골절된 부분이 자리를 잡고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 준비된 성도들이 되고 온전한 성도들이 되고 제대로 우리들이 움직이면서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성도들이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을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장성한 분량 참 부담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은 마치 이 고슴도치의 그 어미의 사랑과도 같아요. 여러분 고슴도치는요 성질을 내면은요 아시다시피 온 몸에 있는 가시를 다 세워요. 세워가지고 고슴도치끼리라도 맞닥뜨리면은 서로 찌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미 고슴도치는요 힘을 뺄 수가 있다. 새끼가 오면 힘을 쫙 빼고서 이 고슴도치가 가지를 이 가시를 다 눕혀버려요. 그러고 살을 비비면은 체온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없는 새끼들은요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하고 달려오다가 그 힘으로 어미를 찌른답니다. 심한 경우에는 어미를 찔러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어미는 상처를 받고 피를 흘리는 대로 절대로 그 자기 가시를 힘써가지고 세워주지를 않습니다. 자기 새끼를 위해서 지금 자기가 상처받고 피를 흘리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 뺀 채로 그 가시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마음 아프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섬기고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힘을 뺀다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로 모이는 교회를 위해서 힘을 빼고 혹 상처를 받더라도 그것을 견뎌내겠다는 이런 장성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하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벽돌을 쌓아 나가듯이 쌓아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이것만 가지고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준비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다스리고 온전한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이것 빠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답니다. 이 개가 참 순하고 주인 말도 잘 듣는데 어느 날 저녁 무렵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 개가 하얀 동물을 하나 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뺏어보니까 하얀 토끼였어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토끼를 보니까 바로 그 옆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우던 바로 그 토끼였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해서 이 개 주인은 그 토끼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서 비누칠을 하고 피 묻은 자국을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날 밤에 그저 몰래 옆집에 가서 그 토끼장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그 옆집에 가가지고 기웃기웃 하는데 옆집 토끼 주인이 나와서 갸우뚱 하더니만은 그저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모른 척 뭔 일인데 하고 물으니까 사흘 전에 우리 집 토끼가 죽어서 뒤뜰에 묻어두었는데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그걸 판에다가 목욕시키고 비누칠하고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토끼장 안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준비되고 따라가도 그건 어떤 건가? 마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것은 비누칠이고 목욕시키는 것이고 향수를 뿌리는 것이지 죽은 토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에 우리가 우리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도 인간의 집단에 불과해. 여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 똑똑함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땐 오히려 해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 은혜의 완전성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이 교회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심을 범사에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 모인 이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아주 강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단해서 우리는 늘 지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여러분 세상의 원리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탐욕의 무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탐욕이 없으면 실패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삶이 고단하다고 하는 그러한 핑계 때문에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을 합니다. 날 좀 해치는 삶은 용서하지 않고 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떠나게 하거나 내가 떠나거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준비되도록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아갈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서로 인정하지도 않고 헤어짐의 시간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를 한번 믿음으로 견디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여러분 늘 돌아보면서 살아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제가 조금 전 앞에서 말한 그 여전도회 회장처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백구동 부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장애인이라도 그 부모는 장애자 자식을 세상에 최고의 자녀로 생각하면서 꿈을 갖고 살아가는 그 부모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나약하고 세상의 탐욕 속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희망을 갖고 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새롭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탐욕의 구렁텅이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이 땅에 풍기는 아름다운 향기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탐욕으로 악한 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눈을 뜨서 살게 주님 도와주시고 생명의 향기를 이 땅 위에 풍기며 사는 자비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은혜 속에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